창세기 1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땅을 선택할 권리를 먼저 행사합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욕심냅니다. 묘사한 말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다는 말은 에덴 동상 같이 아름답다는 말이고 애굽 땅과 같다는 것은 당대 최고의 나라만큼이나 풍요로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넉넉하고 초원이 푸르고 아름다운 도성이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에 대한 묘사와는 달리 같은 창세기 13장에 언급된 그 성의 사람들의 평가는 사뭇 다릅니다. 그성 사람들의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위기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얼마나 악행이 심한지 하나님께서 친히 살피고자 하십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전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부적시대에 흔했던 전쟁에 휘말리고 그들은 패전합니다. 왕과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재산은 노략질당합니다.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지만 회복됩니다. 포로들 중에 롯도 섞여 있었고 그 조카를 구하려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죠.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의기양양한 승전국들과 싸웠어 아브라함은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도로 찾으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왕도 풀어주고 소돔과 고모라 왕의 모든 재산도 돌려주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은 아브라함 덕에 왕위가 회복되었고 백성들도 빼앗겼던 재산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도 재건하고 일상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물질적으로는 재건되었지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전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큰 화를 당하고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회개의 삶이 없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이전처럼 살다가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직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는 환경이 열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의 상황이 다시 일어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죄 때문에 완전한 파멸의 자리까지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받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소돔 사람은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욕망에 몰입해서 살다가 멸망이 가까이 와도 못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망해서 사회가 될 때까지 바로 그날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입하였습니다. 결국 이 성은 회개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여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늘 근심하고 삽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대부분이 생리적 피로에 의한 걱정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살까? 사회적으로 보면 불과 몇십 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생활 수준을 이루었지만 이전보다도 의식주에 대한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노년 세대, 청년 세대를 가르지 않고 전 세대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생리적인 문제, 적은 일이 아니지만 이 문제가 우리의 모든 영혼을 강력하게 붙들고 이 문제에 우리의 영혼이 잠식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덕적인 근심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찾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비도덕적인 경쟁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졌습니다. 경제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도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성실한 월급쟁이는 온전히 세금을 내는데 수조 달러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 세금이 제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연이 위험해서 밖에서 못 놀게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험해서 밖에서 못 뛰어놉니다. 도덕적으로 무너지니 불평등한 사회가 됩니다. 모두가 불안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생활 환경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사람의 심성은 전혀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퇴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직한 일꾼이 없어서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거짓과 술수도 심해집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담하게 행동한 이들 때문에 공동체가 망가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반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적인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의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대화에서 50이 45가 되고 30이 되고 20이 되고 10으로 내려갑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이지? 이 번영한 도시에서 이 인구가 넘쳐나는 도시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이 도시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온 도시가 어떻게 해서 타락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른바 집단 논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단 속에서 살면 어느 순간 잘못된 것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왕따하는 학생은 의외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누군가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따 당하는 사람이 못나서 일어난 일이고 왕따 당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어느 순간 집단 폭력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올 내용들이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성에 도착했을 때 롯이 알아보고 그들을 집에 모십니다. 그런데 온성 사람들이 달려와서 문을 두드리며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들을 내어버려 두라고 요청하는 롯을 향해서 너와 너의 가족까지 해야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특별히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합니다. 집단적인 성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그 성을 지나가면 온 성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집단적으로 성폭력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롯 외에 누구도 말리려 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문화적으로 집단적으로 타락해버린 그들이라서 그것을 잘못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도덕적인 기준으로 삼으려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집단적 욕망을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습득한 악행들이 정당화됩니다. 서로가 기준이 되니 결국은 모두가 타락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를 물어야 합니다. 이 신앙적인 고민 없이는 타락된 문화 속에서 같이 막아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차별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들을 보면 의외로 흑인 아줌마들에게 멸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꽤 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차별받음에 대해서 부르짖었던 이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서로는 괜찮은 것입니까? LA에서 이야기되는 용어 중에 코리안 디스카운트란 말이 있지요. 한국 사람이면 같은 일을 해도 혹더 일을 해도 월급을 적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 역시 한국 사람이란 말도 있습니다. 차별을 당하고 아팠던 문화를 이익을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그 악한 문화를 활용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적인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없어서 개선이 안 됩니다. 전쟁, 실패, 이런 큰일이 있어도 돌아볼 힘이 있으며 사는 길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발밑에 죽음이 와서 엎드려도 내 자식이 죽어지는 그런 악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최후가 오는 것입니다. 나이의 논리, 선후배의 논리, LA 논리, 우리를 파괴하고 학대하는 수많은 악행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최후는 회개의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하는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긍휼이 없습니다. 모든 가치가 부정됩니다.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외면의 때가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방종하다가 결국 철저한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서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 다윗, 욧과 같은 사람도 의인이라 하기엔 뭔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두고 그 앞에서는 거짓을 행치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비결입니다. 거의 멸망당할 뻔했던 니느웨 사람들 역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자들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케이루 케고르가 말하길, 죄를 짓는 것은 가장 인간적이다. 그러나 그 죄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은 악마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약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자기 죄에 머물러서 회개할 기회를 찾지 않는 것, 더 나아가 회개할 수조차 없게 되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악마적이고 악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또한 그것이 복된 일이지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그릇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성실하게 읽으면서 또한 성실히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나의 영혼은 물론이고 이 교회와 주변까지도 구원하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될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찾으시는 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목마른 자가 되기보다 쾌락에 목마르고, 우리는 의에 주리기보다 세상의 부요함에 주린 백성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망이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부지런히 자신의 양심을 돌보며 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마르지 않는 긍휼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주님 찾으시는 의인의 한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된 회개를 받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